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5일자 성명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시아태평양 순방 첫 기착지인 한국에 도착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기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실패 사실을 보고받은 뒤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16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아니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이 태양절 열병식에서 새로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인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해안가인 함경남도 신포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확인된 직후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들이 전화통화로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오늘 통화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나 합의한 사항의 실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한 외교적 공조를 진행하는 가운데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미국과 북한에 촉구해왔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부인 캐런 여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박 3일 동안 공식 방한 일정을 진행합니다. 첫날인 오늘 펜스 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용산 미군기지로 이동해서 장병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뒤에 만찬을 열었습니다. 만찬에서 펜스 부통령은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밝히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안보에 미국이 꾸준하게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펜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뒤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면담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황 권한대행에게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고 이름 붙여진 미국의 새 대북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AP통신과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새로운 대북 접근법 아래서의 두 나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담 후 양측은 북핵 미사일 대응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안보 현안 등에 대한 공동 발표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정세균 한국 국회의장과도 만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무시하지 말고 함께 나누자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전야 미사에서 예수의 순환을 목도한 두 여성의 비탄과 공포에 찬 얼굴들을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과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불의를 겪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국가를 잃고 그리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경멸받는 이민자들을 또한 마비된 관료주의와 부패로 권력과 꿈을 박탈당한 이들을 오늘날 마주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체코, 미국, 중국 등에서 온 11명의 신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한층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관련된 미국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I really think that China is going to try very hard and has already started. A lot of the coal boats have already been turned.
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그만큼 북한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예,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주를 보면요. 11일, 12일, 13일 그러니까 거의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네. 짧은 단문 형식의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속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네. 중국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중국과 그 연계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보면은 북한의 핵실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라든지 또 장거리 미사일 계획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경고를 바라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정책 현안 가운데 상당히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틸러슨 국무장관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트위터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만 해도 팍스 비즈니스 뉴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분량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나 트위터 외에도 백악관에서의 다른 관련 행사에서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은 북한을 빼놓지 않고 있고요. 이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그 맥락은 북한이 골칫덩어리다.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나라고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맥락으로 계속해서 북한 관련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발언을 한 걸 보면 어떤 그 정해진 그 내용을 가지고 차근차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얘기 많이 하다가 중간에 툭 한마디 던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짧은 그런 발언들이지만 어떤 것들이 그 관심을 끄는 것들이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최현기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에서 이틀간 미남부 플로리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 관련 발언 횟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의 매일처럼 지금 그 언급 발언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정상회담 앞에는 대체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오일 그 북한 문제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북한은 인류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마치고는 정작 그 기자회견 또는 공동성명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본인의 그 인터넷 단문 서비스죠. 그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전에도 그 했던 비슷한 내용의 발언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북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전날 11일이죠. 그 시진핑 주석과 그 전화 통화를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또 되풀이했고요. 또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갖지 못했지만 곧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첫째로는 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촉구하는 발언도 했고요. 또 예전부터 해왔던 중국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서겠다 이런 것이 그 주요 골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국한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겠다. 최은기 기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왜 이런 발언을 거듭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압박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렇지만 정상회담 이전에도 이 같은 발언을 해왔고요.
네네.
또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 이것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적극 호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중국이 그렇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대로
네.
우리가 한번 최대한 북한을 압박해보겠다라고 흔쾌히 반응을 보였다면 이런 맥락의 발언들을 계속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그 정상회담 직후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 그리고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계속해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중국은 미국과 북한 문제 해법에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요, 14일에도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상당히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서
네.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앞서서 왕이 부장은 이 미국과 북한이 현재 격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한반도에서 그 마주보고 달리는 두 열차의 형국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도 일촉즉발이라고 하면서 이 중국 당국은 왕이 부장이든 외교부 대변인이든 항시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쌍중단. 말하자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네.
또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을 한다.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쌍궤 협상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북한의 비핵화와 또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평화회담 이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중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네네.
이것과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입장 표명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바꾸도록 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성명 발표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정상회담 끝나고 난 뒤에 헤어진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2일인데요. 여기에서도 물론 북한 문제만 얘기를 하진 않았겠지만 북한 문제가 어떻게 거론이 됐는지 그 뒤에 보도가 나온 게 있나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이틀간 정상회담을 했지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까도 그 공동 기자회견하고 공동 성명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궁금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얘기를 한 건데요. 두 정상이 북한 그 핵 억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워낙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목해 볼 점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전에 한 얘기, 즉 중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서겠다 이 얘기를 회담 전이나 회담 뒤에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어떤 합의 절충을 이루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일종의 평행선을 달린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나름대로 어떤 제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에 따르면 북한과의 그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방안 또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 대신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이렇게 왕이 부장이 전했는데요. 다만 미국이 아마 이번 회담에서 이 같은 중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육자회담 재개에도 반대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어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그 12일 날 전화통화를 갖고요.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루캉 중국 대변인은 시진핑 주석이 약속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의 여운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접촉 유지는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선 회담에서 뭔가가 어떤 얘기 서로들 제의를 했고 여기 관련해서 아마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이 시진핑 주석하고의 회담이 있기 전에 미국에서 지금 대북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이제 검토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제시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발표가 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대개 어떤 안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를 끝냈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식적인 어떤 문건의 형태로라든지 발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는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북한과의 여러 가지 관련 정책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반영하는가 이걸로서 그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행정부의 정책이 재검토가 끝났다라고 하는 보도들을 백악관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 전반적인 내용들은 물론 언론 보도가 사실 그대로 재검토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대화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현재에서는
네, 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인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그런 군사행동의 가능성은 어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옵션으로 가지고 있대. 현재로서는 당장은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카드로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셈법을 바꾸게 하겠다. 그러나 대화는 하지 않는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고
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은 대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해서는 사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그렇다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끝난 전략적 인내 정책과 새로운 대북 정책 재검토의 결과 트럼프 행정부에 이것이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미중 정상회담과 북한 문제 논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다자 테이블을 반대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생각이라 이렇게 한국에서 말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이번 회담에서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미북 그 회담 제안이 혹시 나온 것 아닐까 하는 분석도 있는데요. 누가 얘기 좀 해 주실까요? 네, 제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우다웨이 그 한반도 특별대표가 전부 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또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뭐 한반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실무 당국자 중에 하나고 또 왕이 외교부장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아마 중국 수뇌부가 계속해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아마 미북 대화 를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있고요. 또 이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 자체가 북한 핵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슨 북한의 핵 개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압박 이런 것을 중단을 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을 제안하는 것이 뭐 새삼스럽거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외교부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번 9일 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우다웨이 대표도 서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과 미국이 다자 테이블 그러니까 육자회담 같은 거죠. 다자 테이블에 반대하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선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북한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도 노력하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그 안타까움, 섭섭한 이런 감정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그 한국의 정부 요직 인사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선거로 한창 열심히 뛰고 있는 그 정치권 인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도 한국을 방문해서 비슷한 행보를 했는데요. 이런 그 외교적 움직임이 일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사실 미국이나 중국 측의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는 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면 항상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더 총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대통령이 궐리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죠.
대통령이 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궐리 상태가 벌써 한 달이 넘었고요.
네.
국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던 것까지 합치면 현재 지금 거의 반년 가까이 네.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면은 다음 달 9일이면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 현재 선거전의 양상을 보면 박근혜 전임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이 됐던 이 외교 안보 측면에서 특별히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관련해서 사실 첨예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네.
사드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의 주요 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 여지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중국 정책 또는 대미 외교 또는 대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그야말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과도 정부보다는 새로운 정부와의 말하자면 관계 그리고 또 입장을 청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이것이 바로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이번에 한국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만난 원인 그리고 네. 앞서서 미국도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요 당의 후보나 그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계속해서 아마도 이런 행보들이 이어질 것으로 물밑에서라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열기가 한층 고조돼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 들어온 보도를 보면 이 한국의 긴박한 이런 그 군사적 충돌 같은 그런 그 위험성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내인들은 차분하고 관심거리는 국내 대통령 선거에 더 있다 이제 그러는데 한반도 정세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 주실까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재 그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군사적 갈등 관계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거의 뭐 준비를 맞춘 단계로 알려져 있고요. 아, 이에 대응해서 그 미국은 핵악몽 전단 칼빈슨호 전단을 지금 한반도 해역에 긴급 출동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일각에서는 혹시 또 미국이 선제 타격하는 것이 아니냐 군사적 이것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만일 아, 이런 상황이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 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하게 되면 그야말로 뭐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이 그 상당한 그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갈등의 아주 정점으로 그야말로 벼랑 끝 작전을 가다가 막판에 또 일종의 어떤 그 대화의 물꼬를 튼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중국이 지금 나중에 지금 잘 보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마크에서 뭔가 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모든 그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움직임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할 것인가 이런 점이 큰 의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칼 빈슨호 전단을 한반도로 이동시켰다는 소식 우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이 이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이제 1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현재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칼 빈슨호는 이제 앞으로 하루 안에
네.
한반도 해역에 접근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칼빈슨호는 지난달에 한국에서 독수리 연습 한국과 미군의 연례 합동 훈련 아닙니까?
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산항에 입항을 했었습니다. 칼빈슨호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고가 그 모항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부산으로 입항해서 독수리 훈련에 참가를 하고 이어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호주에서 호주와의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호주하고 군사훈련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취소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취소되면 그럼 그 항로를 어떻게 하느냐 관련해서 설명을 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칼빈슨호의 항로가 공개됐다는 거죠.
네.
통상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데
네.
그 공개된 항로가 공교롭게도 다시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티슨 장관은 신중한 선택이었다, 결정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점이 이제 현 시점과 맞물려서 북한은 이 계기절이라고 해서 4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시점에 말하자면 내부용이든 아니면 대외용이든 이런 도발적 행태들을 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예측이 됐었는데요. 이 시점에 바로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군사적 충돌, 미국의 말하자면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당히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이 미국은 여러 척의 이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요. 이 칼 빈슨호에 탑재된 무기와 전투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네, 미국의 언론에서는 칼 빈슨호를 비롯한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전단이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 엄청난 그 전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한반도 해역에 그 출동한 것으로 알려진 칼 빈슨호는 길이가 333m 그리고 폭이 77m로 그 면적이 그 축구장 3배나 달하는 세계 최대의 그 항공모함 중에 하나고요.
네.
특히 이 항모에는 수포온의 전투기 등 포함해 최신 그 전투기 함재기 60여 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이 군사작전한 사례를 보면요. 그 조기 경보기 영어로는 E2C 호크아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조기 경보기가 하늘 높이 떠서 이제 작전을 총지휘하고요. 또 그다음에 그 전자전기 특수한 함재기입니다. 그래서 적국의 그 레이더망을 마비시키고요. 그러면은 그 최신 그 전투기인 그 슈퍼노 전투기가 적의 영공을 침투해서 그 정밀 유도 폭탄으로 핵과 미사일 기지를 그 쪽집게처럼 그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항공모함 한 대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대의 그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호위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전단을 하고 있는데요. 구축함과 그 순양함의 화력도 막강합니다. 이 호위함들이 대개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이지스 시스템은 약 1000km밖에 있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포착하고 정확히 그 요격할 수 있는 그 정밀 시스템이고요. 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참조로 앞서서 그 미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 화학무기로 민간인을 살상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해서 지중해에 배치된 구축함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해서 응징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반도 해역에 출동한 순양함 항공모함도 이거보다 훨씬 그와 비슷한 그런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또 한국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미국의 그 관계 부처 강요들은 좀 차분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장관의 말이라든지 또 국방장관의 말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앞서서 진행자께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지었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군사행동은 사실 장기적인 옵션 선택으로 일단 좀 제쳐놓고
네.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압박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사실 일부 언론들에서는 미국 언론도 그렇고 한국 언론들 그리고 또 일본 언론들도 그렇고 자국민 소개 계획까지 일본의 네. 경우에는 네. 언론들이 그렇게 정부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상당히 한반도에서의 말하자면 상황이 일촉즉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북한 자체가 예측 불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군사 행동에 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강력한 경고를 바라기 위한 것이 바로 칼 빈슨호의 한반도 해역 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군사행동을 위한 사전 준비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을 했고요. 미사일로. 그다음에 또 목요일에는 소위 말해서 이 미국이 갖고 있는 최대의 크기의 그 재래식 폭탄을 아프가니스탄에 또 터뜨렸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언론들이 긴급 보도로 집중 보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흔히들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냐 다음 차례는 북한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이라든지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네.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네.
그 폭탄 투하가 그야말로 북한까지도 염두에 둔 것인지
네.
앞서서 이루어졌던 시리아 공습도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아, 그것을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네, 네.
마침 공교롭게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위험성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것을 북한과 연결지어서 경고의 메시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따로 또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한반도 상황을 점점 더 고조시키는 긴장을
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소 그것보다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움직일 것이라는 데 대해서 대부분 좀 유력한 관측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흔히들 이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나름대로는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그 기념일들도 많고 그래서 이때를 기회로 해서 뭔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현재 그 북한의 그 4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어떤 점들 때문에 특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뭐 4월 위기설이 그 인터넷에 트위터 또 무슨 그 개인 블로그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유포되기 시작했는데요.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국 부산에 입항을 해서 훈련을 마쳤던 칼빈슨 항모전단이 예정대로 마치고 다시 싱가포르에서 호주로도 향하던 와중에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한반도 해역으로 방향을 돌리니까요. 서울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제 폭격 이런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외교부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것이 다 쓸데없는 헛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것이 미국이 선제 공격, 선제 타격 이런 걸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요. 이것이 만일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그 일회성 사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그 대남 공격 뭐 이런 것을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최악의 상황에는 그야말로 한반도에 또 다른 그 전쟁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은 것은 아니냐. 다만 압박이 되고 있어서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 외교부도 이런 것이 다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이렇게 그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미국이 도발하면 이제는 전쟁이다 이런 그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칼빈슨호 이동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그 최근까지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에서 나온 반응은 지금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북한은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상당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은 한성열 외교부 부상이 미국의 AP통신하고 평양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때는 선제 타격을 가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이 위험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도 여차하면은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위협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핵실험의 준비가 다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최고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의 말하자면 강한 압박에서 조금도 말하자면 밀리지 않고 기싸움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의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그 레토릭 수사는 사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중국의 경우에는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각방 각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자제를 하고 또 위기를 낮추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각 관련 당사국들의 톤 다운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 AP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이 햄버거 먹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아주 일찍 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대가 있었다고 할까요? 사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관심이 없었을 리는 없는데요.
네.
미국의 AP통신이 한 부상과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상은 사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인기를 끌려고 한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부상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보다도 더 극악하다 그리고 더 전투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이 그 외국 기자들을 대거 초청을 해서 이 여명거리를 이제 준공했다고 할까요? 그 개통했다고 할까요?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여명거리라는 게 뭔가요?
네, 여명거리는 그 평양 중심부에 있는 그 커다란 그 새로운 신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그 어떤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이상 그 이걸 열심히 그 추진해온 건설 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2년 4월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됐으니까요.
네.
당시 최고 지도자가 된 지 꼭 5주년이 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맞춰서 북한이 그 여명거리 준공 공식을 열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그 축하 테이프를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북한 내부의 관계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대거 불러들여서 그 여명거리 준공식을 그 공개를 했는데요. 관측 통도는 이 같은 것이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업적 이런 것을 과시하는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을 이렇게 계속 제재, 압박 이런 것을 가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굴하지도 않고 계속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업적을 만들었다. 이런 것을 과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한층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칼 빈슨 항공모함 한반도 해역 출동 소식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10년이 어찌 보면은 제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꽃다운 20대인데 너무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함경북도의 두만강 가까운 곳에 살았던 김세라 씨는 2004년 여름부터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올 때 저희 어머니를 다시 등교시켜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왔어요.
두만강을 건너간 엄마 때문에 반역자의 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고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신 뒤 엄마를 찾아 세라 씨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 본 세상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생각하고 나올 때 그 마음은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죠.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던 세상들. 중국과 베트남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세라 씨는 바다 냄새도 신기했던 경상북도 포항에서 미용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에 4년제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이룬 거잖아요. 그 꿈을 내가 그냥 제가 아무튼 이뤄낸 거기 때문에 너무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지 눈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막 나는 거예요. 젊은이.
그 어렵다는 국가고시를 치렀습니다.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땄고 한 종합병원의 외과 병동 간호사가 됐습니다.
간호사 면허증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공부한 거랑 인상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고 맨날 막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너 그것도 할 줄 모른다고 이 집 그것도 못했냐 막 이러면서.
실수투성이 어리버리 병아리 강사로 시작했지만 혹여나 탈북자라서 잘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몇 배씩 애를 썼던 노력하는 간호사 김세라 씨였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는 또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말 한마디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말들을 통해서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간호사 김세라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 처음에는 일단 제가 경험한 쪽은 그 외과랑 중환자실이랑 혈액종양 암센터에 있었는데요. 일단은 암센터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인생이 항상 진지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마음이 좀 많이 무거운 곳이고요. 저는 잘 맞는 곳이 저는 그래도 외과가 낫지 않나 싶어요. 제 성격상은 외과. 그래도 외과는 수술하면은 사람들이 퇴원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암센터는 그게 아니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긴 하지만 언젠가 다 다시 또 돌아오시고 퇴원하시고 돌아오시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병원은 세라 씨에게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주는 일터였습니다.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병원 한 번, 약 한 번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떠올리며 매일매일 간호사가 된 사명감을 되새겼습니다.
참, 내가 간호사가 되게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환자분이 임종을 하셨으면 가시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실 때, 그러니까 감사 인사를 해주실 때 덕분에 이렇게 우리 남편 잘 보내고 갑자기 단단하라 이런 말하면 좀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고 갈 수 있어서 마무리 잘해줄 수 있게 돼서 뭐 고맙다 이런 말씀하실 때 내가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생각을 이제
네 가끔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 참 축복된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치료는 다 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랑 그 기회조차 없어서 주어지지 못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한국 생활 13년. 두만강을 건너던 20살 북한 처녀 세라 씨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매일같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이후부터 제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미래들이 대한민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고 잘 받아들여서 잘 살았고 잘 살아가고 있고 저는 모든 것이 다 잘한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했던 지난 시간들.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또 다른 내일을 계획하면서 써놓은 일기장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 더 잘 살 수 있겠다며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에 왔으니까 그냥 내가 북한에서 고생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잘 누리고 살자 주의. 네, 그냥 전 조용히 스펀지 같이 이렇게 그냥 물이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잘 스며들듯이 저도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조용히 잘 스며들어서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사는 게 저의 소박한 꿈인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네, 그냥 평범하게. 혹시 제가 그래도 이 사회에 잘 정착하면은 그게 성공적인 정착이 되고 또 만약에 뭐 북한이랑 왕래하고 또 북한이랑 한국이 통일됐을 때 그때도 그래도 그게 롤모델이 돼서 그래도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조금 해보는 것 같아요.
Good morning. My name is Sera.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to me today. I lived in North Korea until I was 20 years old.
간호사 김세라. 세라 씨는 요즘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share information with you. about the med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아침 한 7시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서 저는 걸어서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가서 그냥 수업을 4시간 듣고 또 거기 앉으면은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또 추가로 강의를 컴퓨터로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 듣고 저녁 한 8시쯤에는 걸어서 다시 집으로 가서 기회가 되면은 또 운동도 하고 또
오전에는 영어 강의로 간호학 이론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시간제 간호사 일을 합니다. 또 주말이면 영어 말하기와 쓰기를 배우는 영어 특별 수업도 받고 있는데요.
또 주말에는 이렇게 영어 선생님도 만나서 영어 공부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삽니다.
세라 씨가 이렇게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미국 간호사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은 또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간호사를 진짜 귀하게 대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존중해주고 그래서 저도 진짜 변화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아 해봐야겠다. 또 주위에 학교 다니실 때 또 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임상 경험이 있으면 미국 가서도 인정이 되고 한다 해가지고 치우고 가신 분들도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근무하다가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선배들의 사는 모습도 살펴볼 겸 큰 마음을 먹고 미국행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였어요. 되게 여유로워 보였고 또 뭐라고 하지? 체구가 너무 이렇게 크시고 그리고 또 되게 친절했어요. 무엇보다도 친절했어요. 그래서 그 좀 이 북한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여성 먼저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여기가 살기 최고구나 이러면서 레디 퍼스트 여성 먼저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배려받는 느낌이.
I want to explain why North Koreans are not able to receive treatment in hospitals and share the experience of myself.
지난 겨울 세라 씨에게 영어 말하기를 가르쳐 주던 캐나다와 미국인 자원봉사자의 소개로 미 공군 부대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서 그래 한다면 할 수 있다. 미국 간호사가 한번 되어 보자 이런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My father passed away in 2002 when I was 18 years old.
아 지금 태어나 처음 본 그다 똑같은 미군복을 입은 분들이 그 안에 홀에 쫙 300명 넘게 앉아 있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한국말도 아닌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굿모닝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떨린다 이 말하고 지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그 군인분들이 하나같이 서서 다 박수를 기립박수를 쳐주는데 어머 이런 느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표시를 하고 이렇게 기립박수를 쳐주는구나 라는 생각에 내가 앞으로 아,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살아온 삶이 나중에 진짜 헛되지 않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북한에서 살 때는 바깥 세상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은 못 사는 나라고 미국은 철천지 원수의 땅이라고만 배웠었는데 한국에 와서 세상을 알게 되고 또 탈북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려는 친절하고 고마운 미국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라 씨가 모르는 것이 또 뭐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에 올 때도 저는 남한 땅은 미군이 점령을 해서 다 미군들이 탱크를 몰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남한에서. 근데 와보니까 미군 한 명 볼 수 없고 또 뭐 너무 차들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 간판도 많고.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신기했고 되게 그런 다미 교육을 북한에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미제국주의 놈들과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들의 봉사로 자원봉사로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라 씨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미국 분들이에요?
네, 미제국주의 분들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군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말마다 쉬는 시간마다 오셔가지고 또 저를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 길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빨리 오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좀 가끔은 좀 제가 잃어버린 저의 10대 시절, 청소년 시절이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북한에서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슬프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도 가고 또 애들, 그러니까 한국에 착한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좋은 분들 만나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도 시선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을 넘어 더 큰 미국 땅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특히 세라 씨의 직업인 간호사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해준다는 미국 땅이라면 더 멋지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세라 씨입니다.
간호사라는 선택은 전 세계 어디 가도 진짜 탁월한 직업을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저는 저 선택에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병원에서 일하면서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향 땅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세라 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화려하게 그냥 뭐 언론에 나와서 인권을 부르짖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진짜 그 땅에 문이 열리고 또 그러니까 뭔가 필요할 때 그래도 내가 살던 곳에 가서 그냥 뭐 요양병원이나 진짜 필요한 것들을 그런 그러니까 보건소나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지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주 가끔.
고향이 북한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듣는 사람들이 많아서 웃을 때가 많아졌다는 간호사 김세라 씨.
가끔은 그런 적도 있어요. 나 북한에서 왔으면 선생님이 북한에서 왔으면 전 우주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해서 이게 진짜인데 왜 진짜로 안 듣지?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러고요. 안 믿어요 친구들이.
지난 13년 동안 살아온 한국에서 찾은 자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넓은 세상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는 자유. 세라 씨는 그 자유의 느낌을 황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세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배신감 불러서 또 다른 세상을 봤을 때 황홀함 이런 것들은 진짜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